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또한 부지런히 일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선택의 순간 가운데도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이제 주말을 맞이하여서 고요한 아침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간구의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오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소망과 믿음이 담겨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주님 우리 여러가지 소원들과 우리 마음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여러가지 증거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그 느헤미야 첫 시간인데 사실 뭐 그 개관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 봐왔던 에스라서에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면서 이게 소개되죠. 느헤미야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당시에 뭐 흔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뭐 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좀 독특한 편입니다. 그런데 또 독특하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가랴, 뭐 느헤미야 뭐 이런 게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물론 다 뜻은 있지만 뭐 주님이 위로하신다 이런 건 있지만 뭐 흔했던 이름입니다. 2절을 보니까 느헤미야 동생이 나오는데 하나니라고 나옵니다. 그에게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고향 땅에 대한 관심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영국 땅에 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산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잠깐 공부하러 온 학생이야 한국에서 뭐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한국의 상황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예컨대 예전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그 IMF 당하니까 뭐 수루루 뭐 대부분 막 들어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래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삶의 터전이 여기 된 사람들. 영주권 받고 또 여권 받고 살아가는 이들.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는다고 해서 소식 듣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늘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공감할 수 있다 싶습니다. 북한이 어떻다? 미국과 관계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조상들의 땅이죠. 또 그리고 일찍이 자기 동족들이 돌아갔던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 그 소식에 참그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의 형편을 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애초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예. 누가 끌려가지 않았냐면은, 서민들,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일단 안 끌려갔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2, 3차로 막 끌려가고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사실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나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서민들은 남아 있었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포로 생활을 했다가 중간에 벗어났던 자들. 안 그러면 또 느헤미야에 앞서 돌아갔던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원래 남아있던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와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말한다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또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실 뭐 어쨌든 간에 이 무엇을 택하든 간에 참 어쨌든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때 들었던 소식이 나오는데,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뭐,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언제적 일이 됩니까? 이게 한 140년 전 일이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회파했다. 그렇는데 지금 이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이 4절의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은 좀 독특합니다. 막 울고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14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듣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140년 전에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던 일. 그것을 듣고 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100년 전에 뭐 우리 민족이 뭐 일본에게 막 수만 명이 죽었다라는 사실 끔찍하죠. 끔찍하지만 뭐 어디 교회당 같은 데막 그런 데는 또막 수백 명이 막 화형당하고 막 불에 타 죽고 이런 일도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요. 우리가 며칠을 슬퍼하고 금식할 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막 죽은 것, 200년 전에 죽은 것, 그런 걸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어제 누가 돌아가셨다 하는 이 최근 한 사람의 사망 소식이 훨씬 더 크게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100년 전에 죽었던 수천 명의 억울한 죽음보다 오늘 소중한 한 사람의 죽음이 나에게는 더큰 슬픔을 몰고 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최근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재건하려 했던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거나, 안 그러면 성전 중이었던 공사 중이었던 것이 뭐 무너졌다거나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4절에 이 민족의 과업 앞에 엎드려 금식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다릅니다. 평신도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직업이 나와요.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지요. 그게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인 겁니다. 아무 성전과 상관없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에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거의 장관급입니다. 예. 일단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좋은 와인 이런 거 구분 잘 못하는데, 그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지요. 눈이 있는 사람은 포도부터 본다 하더라고요. 좋은 와인은 어디서 나는가 하니까, 일조량이 정말 좋은 곳. 예를 들면 프랑스 남부 같이 막 햇살이 정말 타들어가는 곳. 뭐 칠레, 호주, 이런 곳에서 정말 이 좋은 포도 종자로부터 나옵니다. 포도를 보는 눈과 담는 재주, 그리고 이 왕이 마시기 위해 이 포도주에 이 독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시음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술을 맡은 관우는 왕의 술 시중을 들기 때문에 말재주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왕과 말을 직접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재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 고위직이었지만, 물론 이 교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섬기는 그 성전을 섬기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이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평신도가 지금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싹이지, 그죠? 들성 부른 나무는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사가 아니라 민족의 일을 두고 금식합니다. 정말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면요, 그 민족이 살아납니다. 5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면은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뭐 사실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럴 땐 사실 이런 선지자의 기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냥 고위 공무원이었지요. 그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요,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혹여나 지도자가 된다 해도요,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비극이지요. 이 5절은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 초반이 조건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니까 들어주십시오, 이거죠.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따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감하게 손해볼 줄도 알고요, 핍박과 오해를 견뎌가면서 말씀을 실천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일 계획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참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멋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뭐죄 짓고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또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고백 다음에 회개 기도가 따라옵니다. 6절과 7절이지요. 민족의 죄가 나오고요, 가정의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요, 내 개인이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 지도자의 관점이 되면은 일이 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죄를 뉘우치고요, 나아가 민족을 회개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이지요. 이미 느헤미야는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과 이 과거의 산물로 역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참그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민족의 죄를 해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우리 10절에 보면요, 간구가 직접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은 회개하고 있는 우리가 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멋들어진 간구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어디 가서 돈을 내야 된다 칩시다. 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막 여러분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제 대신 돈을 낼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자녀들은 어디서 물건 고르고요. 먹고 싶은 거 사면요. 이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예요.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뭐 알아서 직원이 엄마 쳐다보고 아빠 쳐다보지 자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꼭 뭐 용서해달라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보고 돈 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고 백성입니다. 정말 참 멋들어진 기도다 싶습니다. 11절을 보면 두 번째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왕과 이야기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11절에 나오는 그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 왕입니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하니까 이 왕 앞에 서는 일이 많은 직업을 가진 것 아닙니까? 당시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인데 그 에스라 활동 시기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겠죠. 그 에스더 왕비 남편의 그 아들 되는 그 2세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이미 준비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절부터 그러니 이 지금 11절까지 쭉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갖고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몇 달간 이 기도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실 별것 아닌 비자 받는데도 며칠, 뭐 몇 달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 승진하려면요. 적어도 그 직장에서 몇 년은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몇 년 성실하게 일해야 한 단계 승진하고 몇 년 또 일해야 또 그 다음 뭐 승진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린 학생들도요 입시 준비하려면은 뭐 2-3년씩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응답 없다고 하면서 기껏 하는 말이 뭐 며칠 기도해봤는데 몇 달 기도해봤는데 사실 우리보다 빠를 때야 하나님이 훨씬 더 빠르지요. 그러나 또 우리보다 느릴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디시겠습니까? 성실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준비 가운데 하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이 아무 그 뭐 출신도 아닌데 이 평신도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스라와 달리 이제 평신도 느헤미야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적으로 정말 크게 출세한 고위 공무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직업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단지 충동적으로 일회성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민족의 일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직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쓰신다 하시면 제사장 에스라 같은 그런 이도 쓰시지만 평신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다름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회개에는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죄에 대한 참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한 번 적이 없는 지도자가 쓰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재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소원, 내 가정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역사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품기 원합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겨자씨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